예, 오늘은 지난주 말씀 연결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영역들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런 영역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좀 우리가 낯설은 이렇게 성경입니다. 쉬운 말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저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구원받았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부터 숨겨진 어떤 유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내야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앞으로 나눌 건데, 자,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자기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사람은 사실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인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한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한 그 생명,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이거든요. 이 엄청난 생명인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면 엄청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어?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저렇게 살 수 있네. 이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알고 믿었던 것처럼 자, 예수님도 몸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어땠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살았어요. 왜?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러는 거죠. 왜? 저도 잘 몰랐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돼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태도, 생활방식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훈련한다는 게 뭔가 하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고 나는 이런 자라는 걸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는 저 앞에까지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얘기 어렵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이 딱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앞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요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부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결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언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뭐 나라도 빼앗기고 막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동으로 성취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겐 복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또 거룩한 백성 삼고 또 뭐합니까?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조건이 없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도 없어요. 다만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예, 신약이 너무나 쉬운데 도리어 사람들이 구약의 방법이 익숙되어 있어요. 우리의 습관에. 그걸 자꾸 추구해요. 자,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나를 주님 구원자와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자 누가 순종했다고요? 주님이 순종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결과인 이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뭐예요? 내 자신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놨어요. 예수님이.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건 자동으로 주어져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옛날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내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며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려야 돼요. 구약은 어떻다고요? 내가 애써야 돼요. 근데 신약은 그 애쓰는 생명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능력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못 느껴요. 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의 역사는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실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실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주어진 조건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이 순종하면 특별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소식을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구약의 사람들을 저렇게 애써서 저걸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저런 것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유업이.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요한복음 보면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혼자 지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뭔가를 역사를 나타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엄청나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이 일을 하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은 피곤하고 인간이잖아요. 신이지만 인간이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을 딱 멈췄어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성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성 없잖아요. 그렇죠? 인성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께 협조하면 그분이 역사하겠죠. 이런 구조예요. 지금 신약은. 구약은요.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구약은 그냥 능력이 오면 내가 그 순간 하면 나타났고 떠나면 끝이에요. 신약은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세요. 와, 거하세요. 언제까지? 구원 얻을 때,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안 느껴지니까. 근데 가끔은 느껴져요. 내 속에 뭔가가 자꾸 음성이 들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계속 지금 나 혼자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했습니다. 그날은 뭐예요? 하여간 지금은 아니고 그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예요. 그날에는 지금 세대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지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돼요. 예, 그게 내용입니다, 이게.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복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이 신약과 다른 이유는 신약이 구약과 다른 이유는 구약에는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됐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자신감도 없었고요. 나는 부족해요. 난 뭐든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 내가 해!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꼬꾸러지죠. 자기 한계를 보고 꼬꾸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돼가지고 못한다는 것이 이게 속에 딱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보다 잘하면 부러워. 자, 그런데 여러분, 나 못해요. 못해요. 다 돼 있지요. 그런 게 여기 있지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가 바로 내가 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왜요? 그래, 너 못하잖아. 그 내가 한다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미련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불러서 지혜롭게 해서 지혜로운 자들 꼬꾸라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창피당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모르니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 너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 들어오게 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하실 수 있도록 믿어가는 게 중요해요. 절대 이제 난 못한다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저한테 이제 난 못한다 그러면 입을 꼭 찝을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요, 이제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 여러분은요,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여러분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는.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이 없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이제 세상이 그것도 알아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 지금 넣으셔서 그걸 밝히려고 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오중사역을 교회에다 허락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 오중사역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세운다고요. 세워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늘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면 조금씩 깨달아가요. 아무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진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세워서 뭐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터득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알려주면 더 빨리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중사역을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교회 오중사역자가 뭐 교회 막 주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주된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저거요 스스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중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저런 걸 도와줄 때 우리가 도움받아서 빨리빨리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좋지요. 못 들으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밝혀진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 간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의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충만하심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사역들 있잖아요.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새 언약의 목표라고요. 새 언약에서.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다른 번역입니다. 자,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사도가 얘기했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먼저 가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자, 이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사도 요한은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충만함이에요. 받은 건데 그의 충만한 것이란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으로 채워져 있는 충만함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지만 신성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 신성이 이 땅에서는 사용 안 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신성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인성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신성도 오신 거예요? 신성도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끄는 대로 갔어요. 성령이 능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줬고 지금은요. 그 신성이 충만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충만함이 그대로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게 말은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주장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스톱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신성이신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면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행했어요. 요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지지게 벗고 살다가 겨우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대사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으로 채워 있는 충만함을 말하는데 여기서 충만함은 질적으로도 그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의 영역, 지혜의 영역, 은혜의 영역, 사랑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충만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영역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 그 영역을 여러분의 그 있는 한계에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리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생명을 준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지닐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지닌 권리와 능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그 성령의 은혜가 와서 조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라. 그의 충만한 데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모를 뿐이죠.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금 나누를 했더니 나누면 좀 뭐해서 글씨 좀 작지만 한번 볼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이 있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었지만 천사들보다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는 그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했습니다. 자, 그분은 신성을 가졌고 능력이 있지만 천사들보다 못하게 딱 한계를 거놨어요.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성이 있지만 그 일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놨다고요. 예수님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셨는데 그 사신 거는 하나님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 거예요. 그럼 뭘 했는 거냐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았을 때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게 비전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만 해도 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엄청이 아니라 뭐 형편없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저게 눈이 열린다면. 저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러 오셨고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을 사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본을 보이러 온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나처럼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준 거였어요. 저게 새 언약의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구약 시대에 그 동시에 사셨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을 나타나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구원도 이루어주시고 새 생명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서 시대에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게 100이라면 우리가 50만 해도요, 엄청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자, 깨우쳐 가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그런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옳은 생각을 했고요. 옳은 말씀을 하시고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데 벌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먹지 3일을 먹지 못해서 배고 굶어서 돌아가다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도시락 누가 갖다 제시하니까 다 삼삼오오로 앉게 해라. 그래가지고 축복하잖아요. 다 먹여 살렸어요. 그 예수님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덜덜 떨지요. 통장만 자꾸 적어지면 금액만 자꾸 내려가면 덜덜 떨지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나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식, 이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 믿으시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인식의 열쇠입니다. 의식은 내가 어떤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은 지식의 일종이죠. 뭘 안다는 거죠. 예. 인식은 일종의 지식이에요. 자, 정보가 있고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에 확인된 지식이에요.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인식입니다. 인식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 정보가 왔어요. 네, 택배로 생일 선물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뭘 보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궁금하겠죠? 배추를 보내는 거야? 아니면, 글쎄, 뭐, 간식을 보내는 거야? 아니면 뭐, 모자를 보내는 거야? 신발을 보내는 거야? 아니면 뭐, 별것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보예요. 근데, 내가 받아서 딱 봤어요. 아, 그런데, 머그컵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 야, 이 귀중한 머그컵을 보냈네?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란 게 뭐예요? 확인해서, 어? 어, 이거는 물컵이네? 이렇게 마시는데 쓰는 거구나? 어, 이거는 마이크네?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작지만 큰 소리로 확장할 수 있는 거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줬어요. 새 생명이 뭔지 몰라. 그럼 아직 의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어? 나에게 준 이 새 생명이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선물을 주셨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용할 거죠? 이게 인식인 거예요. 이게 의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럼 사용 못하지요. 우리가 저녁에 그때 공부한 건데 어떤 스미스 윌버슨가 어느 분이 어느 자매님이 곧 죽는다 그래 갔더니까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족자가 하나 있어. 그 족자를 봤더니 특이해. 뭐 도장도 찍혀 있고 사인도 있고. 그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법정 그게 가가지고 이게 유효하냐고. 유효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이 몸이 아팠던 이분이 어느 성주의 부인을 이렇게 간호하고 이렇게 양호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손도 없으니까 그 모든 재산권을 이분에게 준다고 한 서류예요. 근데 이분은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액자는 만들어서 걸어놨어. 근데 자기는 이제 배고파 굶어죽고 가. 진정 알았더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인식을 못하면 못 누려요. 아무리 우리가 새 생명이 넘치고 훌륭한 권능들이 있는 생명을 가졌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면 사용 못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되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몸을 기능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에 흡수되어 우리 몸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정보로 있는 거 말고요. 정말 그렇다. 정말 이게 내게 능력이고 권능을 하나님 진짜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왜 이러지? 약이 떨어졌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모를 뿐이야.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벌벌벌 떨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달달하다 떨어. 뭐 아주 정신이 없어 호들갑을 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해. 뭐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지. 자,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정도 파도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고요.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것까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안에 계신데도 벌벌벌 떨은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사용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즉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지식이 의식이 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을 줬어요. 그날 몸이 아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질병을 물리쳐야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 골골 하다가 가요. 이거 아는 사람은 병을 이겨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그분이 주신 권세를 인식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하게 거한 그러한 생명들이라고요. 그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돈 없다고 덜덜덜 떨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대로 가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돼 있죠. 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의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후편에 보면 그래서 뭐 적신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안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휴오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미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사람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장성한 자가 가진 그리스도의 의식에 근거한 확신이 31절도 39절에 이렇게 로마서 8장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란 온전한 성숙한 성도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가 저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된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 이미 그 생명은 와 있어요. 내가 점점 알아갈수록 그걸 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준 걸 사용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충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의식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 알게 되면 승리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줬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했어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었어요. 완벽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범죄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세월이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다 이뤘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고생하고 고민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에덴 동산에 내가 완벽하게 해놓은 것처럼 이제 범죄해서 다 무너졌지만 내가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여기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거는 이 공중권세 잡을 능히 이기고도 승리하는 생명을 너에게 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안 해도 우리에게 이미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자격과 권세와 권리를 줬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렇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께 쫄라대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안에 있어. 그 능력이 너 안에 있어.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저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돼. 왜? 저걸 경험하려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들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따라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헌신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 길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부터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산 제물이고요. 영적 예배예요. 이 결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결단부터 안 해. 그냥 오는 줄로 알아. 아니요.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찾아가요. 이제 뭐가 오지요. 내가 그동안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거 안 하고 이제는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분을 그분의 제시하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먼저 딱 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계속 가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믿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부터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모든 이 세대의 생각을 내가 그냥 습득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자,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이제는 진리 되시는 성경이 제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내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생각을 빼서 내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욕망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성령님이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매일 차근차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알았으니까 또 따라가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 묵상했으니까 또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묵상을 자꾸 해야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모르는 것은 못 따라가지만 아는 것은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성경 하루 다 읽었다고 다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어떻게 따라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조금 조금씩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내가 그렇게 안 따라가면 그 바꿔가야 돼요. 잊어먹지 말고. 그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몇 장씩 읽었는데 하나도 안 따라가.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쌓은 거예요. 이론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있어. 그러면 본 것은 전환해야 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하고요. 나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최고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안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바꾸세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요 진리대로 내가 행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오셨는지 와 계세요. 뒷받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제시한 길대로 하나님이 가는 기뻐하는 길이다. 내 이대로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이 가치관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그리 가리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 언제 와서 뒷받침하세요. 언제 오셨는지도 몰라. 뒷받침하세요. 자, 요셉의 예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 우상이 들거리는 애굽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결국 되잖아요. 그 가기 전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사왔는데 글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다고, 내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씀 받아들인다고, 이게 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이 어떻습니까? 그것과 다른 생각이 부딪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거부하고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걸 붙들고 계속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록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왜? 이 길이 진리다. 그걸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죠. 자, 성경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도 제가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네. 목사님이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엄두도 못 낸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내가 말씀을 오해했든지 이런 상태는요. 내가 말씀을 오해했든지 잘못 시행했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인 사람은. 잘못 시행했거나 그 원래 의도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좀 못 미친 거지요. 그 다음에 잘못했거나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형통함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가시라고요.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대로 하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묵상해서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자, 봅시다. 여기 빙산이에요. 밖에서 보면 저 위에만 보여요. 근데 밑에는 엄청 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요 위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속에 무의식이 더 커요.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이 더 크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일부에 해당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속에 못 깨닫지만 이 속에 가득 차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의식만 바꾸면 안 돼요. 저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저 밑에 무의식 세계가 어떻게 돼요? 잘못 들어간 게 빠져나가고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요. 근데 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래 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울이고 눈에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자꾸 직적거려요. 안 돼, 안 돼 해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혹은 여러분 몸이 아파.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랬어. 주님이 치유하셨다 그랬어. 질병을 이미 가져가셨다 그랬어. 근데 몸은 계속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치유하셨다. 맞아, 나 이거 믿어. 주님이 치유하셨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 가져갔어. 몸 아픈 거는 뭐예요? 계속 여러분이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 생명이 날 치유하셨어. 이 질병은 떠나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와, 의사가 와가지고 에 아닌데 병원 와 수술해야 돼요. 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해요. 근데 이것을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아, 처음에는 한번 해볼까 시작이에요. 그러나 계속 마음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미 내 속에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눈을 떼면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이렇게. 생명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눈이 딱 열리면 분명히 질병 이겨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빨리 의식이 돼야 된다고요. 자,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 지시대로 먹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용하면 반드시 말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맞지요? 여러분, 시간 좀 갔지만 애굽에서는요 의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해 올 때 의사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첫 번째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딱 그렇게 제시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첫 번째 약속한 게 뭐라고요? 내가 치료자야. 두려워하지 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 안 걸렸어요. 의사도 없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 옛날이잖아요. 의사가 없던 시대잖아요. 아니요. 그 당시도 의사가 있었다니까요. 실력은 지금과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효과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현대 우리는요 부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뉴스와 광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수많은 정보들이 항상 들어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뭐가 옵니까? 옷 선전, 먹는 거 선전, 아픈 거, 약 선전 나오잖아요. TV 보면 거의 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눈여겨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끌려가요. 아, 저 약 사야 되겠다. 그게 딱 돼 있습니다, 그게. 예, 자꾸 보면 그 기억이 나요. 박혀요. 그럼 그대로 살아요, 그 사람. 이게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정보를 읽는 순간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부족함, 비판적인 것, 부정적인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감염됩니다. 어? 내 골다공증 아니야? 조금 삐끗하네. 좀 아프던데, 시리던데. 뭐 별 생각 다 해요. 상상이 막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병이 걸리는 거지. 자, 각 사람의 성장 환경이나 경험도 용서와 화해로 처리되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쓴 뿌리로 남게 돼요. 하여간 이 TV를 보든 연속극을 보든 어떻습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끌려갑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그 뒤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생명의 근원이 말씀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박해둔. 자, 우리의 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말은 적의 침투를 위해서 보초를 서는 소병의 철저한 경계 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게요. 아, 난 못 살겠어. 나 죽겠어. 그럼 그 사람은 끝나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승리해. 난 승리자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게 보초를 선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생명이 옵니다. 사람의 심령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여기서 말미암다고 해요. 마음 중심. 그래서 철저한 방언은 물론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동하셨는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